에베소서 83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 에베소서 3장 8절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3장 17절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는 이 놀랍고 기묘하고 무한량하고 무한하며 만유를 포함한 풍성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의 모든 항목들을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 항목들의 수가 적다면 그것들을 지적해내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것들을 말하거나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 능력을 초월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계시된 그 풍성에 대한 바울의 체험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사들과 은혜와 변화. 고린도 후서는 은혜를 다루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고린도 전서는 은사들을 다룹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고린도 후서를 결론 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는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결론 맺는 구절에서 바울은 먼저 은혜를 언급합니다. 은혜는 은사들보다 깊고 더 주관적입니다. 은사들은 외향적이지만 은혜는 내향적입니다. 더 나아가 은사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관계되지만 은혜는 내적인 누림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바울의 말이 고린도 전서가 아닌 고린도 후서에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변화에 집중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사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혹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발람의 당나귀의 예를 살펴보십시오. 갑자기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일개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러나 그 당나귀가 인간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은사는 있으되 변화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변화란 생명 안의 성장을 통하여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마냥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에게는 그녀의 어린 자녀가 매일 똑같아 보일지 모르나 실상 그 아이는 차츰차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안의 보배는 은사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감추인 무언가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릇은 외적이지만 보배는 내적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보배는 질그릇을 지배하고 그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고린도후서와 전서 간의 또 하나의 차이는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관해 많이 말하고 있지만 영적 은사들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변화는 어느 만큼의 고난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들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화를 낳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은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 내적 존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선포합니다. 비록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파하거나 자서전을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어떤 면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러한 드러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 가운데서 특정한 방면들을 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정한 방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가운데 어떤 방면들은 매우 엄청납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속자요, 구주요, 아버지요, 생명주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주요 방면들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과 승천과 내려오신과 내주하심 등에 관계됩니다. 더욱이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과 의이신 그리스도의 방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큰 항목들이며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에 대한 체험은 없이 단지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각종 방면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 뿐 아니라 그것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 로마서 10장 12절은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단지 연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풍성을 묵상함으로써 누리지 못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생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묵상하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흠정력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쓴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무엇무엇에 주의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길 갈망한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부름은 묵상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누림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그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비난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 일시적인 심리적 체험만을 낳는다면 그 동일한 체험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써도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주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는데 그분의 실제는 그 영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 영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우리는 그 영의 인격을 체험합니다. 이 인격은 실제하고 살아있고 가까우며 유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이 얼마나 기묘한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삶.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산 어떤 종류의 삶을 계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과 인격으로 삼음으로써 살았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누렸고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즉 자기 자신의 인격 안에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용서했을 때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았음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자매가 시장 갈 때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한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있는 인격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은 얼굴 혹은 면전으로도 번역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얼굴의 눈 주위 부분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얼굴의 이 부분은 그의 느낌과 내적 존재의 지표입니다. 사람의 얼굴의 이 부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어떤 일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주님의 내적 존재의 지표 안에서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그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합시다. 아내의 눈을 봄으로써 나는 그녀가 이 초대를 수락했는지의 여부를 그녀의 눈의 지표에 나타난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 아내가 나의 눈을 통해 전달된 표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주님의 내적 존재의 지표 안에서 용서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바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눈의 지표를 통해 알려진 주님의 생각과 느낌만을 주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는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늘 그분의 눈의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것마다 주님의 행하심이었고 그가 말한 것마다 주님의 말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격 삼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옛사람은 무력해졌습니다. 그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아니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은사들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얼마나 다른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개인의 느낌이나 선호에 따라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내적 존재의 지표에 따라 용서한다. 나는 주님이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안다. 그분의 눈의 지표를 봄으로써 나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다. 이런 유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어느 것도 성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이들만이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능력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 곧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모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안에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방면들의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렸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안에서 그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키고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을 우리 인격 삼을 때 그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의 양식과 영양 공급과 힘과 만족이 됩니다. 자신을 억제하거나 온유와 관용을 제조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누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방면들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인격 삼을 때 자연히 우리는 그분의 온유와 관용을 누립니다. 자기 노력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실되고 참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 곧 그분의 실제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격 삼음으로써 살았다는 것을 더한층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안에서 다른 이들과 접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고린도후서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분의 부요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누림으로 취한다면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행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육체 안의 가시가 자기를 떠나기를 주께 세 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덮게 하려 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에 관해서 혹은 그의 고난들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력이 자기의 약함 안에서 온전케 됨을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약함이나 능력 부족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력이 온전케 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이 그의 약함 안에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했습니다. 바울의 축복. 이미 지적했듯이 고린도후서는 하나의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말을 하나의 형식적인 축복 기도로 낭송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원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누림이 됩니다. 이 누림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통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나 은사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의 체험과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성화되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요소가 옛 요소를 내어보냄에 따라 우리는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지며 마침내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목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 체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가 지난 다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이 크게 상실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체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